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봐주셔서 같이 성도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내용을 두 개로 한 구절 편다면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장 10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는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자체는 이뤄진 자를 구원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남아있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15장의 탕자, 잃은 아들 그 탕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이뤄진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이 인물을 보면서 오늘 같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특징해가지고 1번에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로마인에게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유아기 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소년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풍부하게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지역에 전도하였던 내용들이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전도했던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시작해서 19장 44절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사역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굶주리고 그다음에 질병 등 육체적인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나 세리, 이방인과 여자 등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아주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다섯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천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삭개오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뤄진 자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뤄진 자를 찾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실패한 인간, 그 실패한 인간을 실패를 다시 회복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기억고 해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반증하는 말씀이 잃어버린 양을 건진 내용이랄지 그 다음에 드라크마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집을 온통 뒤져서 찾은 내용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 아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사람의 측면에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의 제사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70인의 제자 파송이 누가복음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교적인 측면도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인들을 보내면서 부탁하신 내용들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한 7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제 저자와 이제 저자에 대한 신부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가 기록했다고 한 근거로서 사도행전과 같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근거로서 동일한 사람인 데오 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 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데오빌로는 헬라 지방에서는 유력한 인사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그는 그리스인이었다 그럽니다.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나중에 또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의사인 누가가 동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도 누가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게 골로새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끝내주면 할 때에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 여기서 친척을 만나거나 그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직접 눈으로 대면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합니다. 가시거든 제 안부도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누가와 데마도 이 골로새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시기에 바울 사도에게 한 글자 더 써달라고 부탁한 거죠. 무난한다고 하는 것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것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누가는 바울사도의 여행 때마다 같이 따라다닌 것 같은데 2차 3차의 현재 여행 때 항상 같이 다녔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본서와 사도행전은 의학적인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학적인 용어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한 내용 중에서 의학적인 내용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직업은 무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 의학적인 용어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그것은 의원인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땀이 떨어졌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 그 말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것이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어떤 증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들도 보면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헤마티드로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였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데마도 나옵니다. 데마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죠. 이방인들과 같이 기록한 것을 볼 때도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약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방인이 기록한 것이 아니 이방인이 기록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록한 것이 AD 61년부터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본적인 구성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이 인자의 소개,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자의 초기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후기 사역과 배척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결국은 그 배척이 지나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세 개의 단락은 이른 자를, 주제 자체가 이른 자를 찾는 내용이고, 뒤에 마지막 단락은 이른 자를 실제로 구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고, 주님은 이른 자를 찾고 결국은 구원하는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잃어진 영혼들을 아주 찾아보고 찾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로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개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개요도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찾아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요. 꼭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내 것이 되지, 여기서 듣고 가면은 사실은 물려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이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시대 성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 부분인데요. 인자에 대한 소개 부분이죠. 6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있는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저자가 누구에게 보내고 한 내용들을 저자 서문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해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1절. 6절부터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5절부터 건너뛰네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발레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했죠.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나이가 많았는데도 사실 좋습니다. 11절. 후에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상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포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사도 세례 요한이 피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향하는 것까지도 그 사가랴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환생에 대한 예언을 아주 자세하게 하죠. 호세아서에 보면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는 누가 납니까? 음란한 자식이 났죠. 그래서 세 아들을 두었는데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죠? 네?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 고멜 같습니까? 맞아요? 아, 고멜이 아닌데 누구죠?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데 호세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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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고멜 맞네. 고멜 맞습니다. 3절에 이에 제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더니 고멜을 취했죠. 음란한 아내죠. 음란한 여자입니다. 간음하는 여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여자 고멜로 표현했습니다. 그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셋을 낳는데 이스라엘을 낳고 노루하마를 낳고 루암미를 낳았죠.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음란한 짓을 행한 사람은 결과가 음란하게 돼 있죠. 죄가 나오도록 돼 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식은 의로운 자를 주신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 앞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주 앞에서 큰 자, 주님 앞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큰 자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속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과가 좋은 것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탈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도 해줬고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예고도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두 여인이 만나는 거죠. 1절 1장 41절 그 내용이 이제 39절부터 59절까지 56절까지 쓰고 있는데요. 41절 중간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드러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복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뛰어놀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두 아이의 차이는 몇 개월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몇 개월이죠? 6개월일까요? 6달이잖아요, 6달. 6달 차이가 있다고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죠. 6달 후에 마리아의 이제 복중의 예수님께서 인쇄하셨습니다. 6달 차입니다. 그래서 1장 39절부터 56절까지는 선택된 두 여자, 두 어머니의 만남이고요. 그 다음에 57절부터 80절까지는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장 1절부터 2장 3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한 것은 왕으로 오실 미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했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게 됐는데요. 물론 둘 다 와서 경배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한 부분만 이제 띄워놓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내용만 띄워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39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의 2년 시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쭉 건너뛰어서 30년 후에 이제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대라 그러면서 시작을 했죠. 누가복음은 거꾸로 갔습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왔죠.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아담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아담까지.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갔습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는데 그 차이도 이따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들을 쭉 보면은요. 사역을 시작한 것이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탄생을 했는데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4절. 물론 그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뭐라고요? 없느니라. 이거는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향에서 도착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그 그리스도를 고난을 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모욕하는 것.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란 그 지역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했는데 실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여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지금도 이런 사건들은 동일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사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6장 11절까지 내용에서는 12 제자를 다 선택하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몇 가지로 나눠 있는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 그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각색 병자를 치유한 사건,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 그럼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 네 제자가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 형제가 안드레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고기 잡는 그 네 제자를 부른 사건이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성경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 부분 차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치유,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치유, 그 다음에 마태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교훈도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다 선택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4장 14절부터 6장 11절까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치유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얘기한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34절에 4장 34절 누가복음 4장 34절에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리스도인도 실제로 누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귀신들이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 구원받은 사람이 딱 생기면요. 가족 중에 누가 점을 보러 간다거나 그러면요. 그 점쟁이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사탄 입장에서는 한 사람 더 뺏기는 거잖아요. 주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 더 얻은 거지만 그래서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아봤던 그 귀신은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술이 아주 좋은 부부도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앙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했죠. 실제로 예수님이 검을 준다기보다는 그 사단이요. 말씀 못 듣게 하려고요. 막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도 물론 있지만 사단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으면 분쟁이 생기는데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우리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데 큰처럼 이제 점을 잘 보러 다닌다. 점을 잘 보러 다니니까 점쟁이가 큰처럼한테 하는 얘기가 그 동생, 그 여동생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동생 가까이 하지 말라. 왜 만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처남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거든.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아 그렇구나.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4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또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죠. 딱 이거는 다른 귀신입니다. 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했고 밑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귀신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귀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지금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부터 이제 8장 56절까지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교훈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기적까지 쭉 나와 있고, 그럼 네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장 18절부터 9장 50절까지 말씀을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과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 예고, 그 다음에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치유하면서 세 번째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고를 쭉 말씀했습니다. 기회가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두 번째는 갈릴리 중심인데 세 번째에서는 유대 중심의 사역을 쭉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여행하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며칠 동안의 사건이 나머지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이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쭉 나와 있고요. 제자의 자격과 70제자의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9장 57절부터 10장 24절까지 있는데, 9장 6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59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62절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주변 여건에 대치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과거의 역사에 대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소를 가지고서 쟁기를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박가는 것을. 쟁기 잡은 자는 소하고 연결된 끈 하나만 가지고서 소의 방향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제가 자란 고향에서는 이리야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자라 그러면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소를.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못합니다. 소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감각으로 나중에 이제 아는 거예요. 자라 그러면 좌측으로 가는가 보다. 왜냐면 우측으로 갈 때 두들겨 맞았거든. 이래야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가야 되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밭을 가는데, 밭 가는 사람의 눈이 어디에 있냐면요, 환기랑 저 끝에가 있는 겁니다. 그 끝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밭 가는 이랑이 꼬불꼬불 되지 않거든요. 바로 앞에 벌 쳐다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밭이 제대로 갈아지지 않죠. 쟁기를 잡은 사람은 멀리 있는 쪽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휴대를 딱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휴대를 향해서 앞만 딱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 여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역사,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혹 잘못했든 잘했든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 제자의 소명을 얘기하면서 손에 쟁기를 잡은 그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오로지 주님께만 표대를 딱 정하고 달려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변 여건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게 좀 안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상해져 있는 경우 있죠? 그리고 내가 IMF 통해 회사에서 세상적인 말로 잘렸어.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자기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막 붙들려 있는 겁니다. 붙들려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한 어떤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그것이 자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는 군사로 모집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다. 물론 좌우도 살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 향하고 그냥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서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파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의 시험 속에 지혜롭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설명을 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11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귀신 들린 자의 치유와 예수님 권능에 대한 권능 근원이 누구에게 남느냐 그 논쟁이 있었고 요나에 대한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요나에 대한 표적 이야기를 했고 등불에 대한 기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척한 그 유대 종교가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경고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는지를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속에 되어 있습니다. 11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42절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라고요?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세리와 같이 기도를 했던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은 저희가 십일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가늠하는 것이나 토색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종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등을 돌린 자들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재물에 더 눈이 어두워진 자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너희가 버렸도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시 그런 자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가라사대 바이슬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그 율법의 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잔뜩 짊어지운 겁니다.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잔뜩 짊어져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깜빡거리지 않는 아주 피역한 율법사들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그런 율법사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가장 막 강력하게 막 얽매여 놓습니다. 꼼짝 못하게 얽매여 놓고 그리고 자기는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서로 있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옛날의 율법사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고 막 강조해 놓고 11조도 잘 바쳐야 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뭐 새벽 성전을 쌓는다나 어떻다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철야 예배 안 나오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심판당하고 크게 망할 것처럼 막 강요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망한다고 하면 두려운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잡아 묶어 매는 데는 아주 노련한 그런 율법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걸어 들을 때 참 마음속으로 참 우러나오는 어떤 분통이 있습니다. 분통. 전번에도 어떤 할머니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헛된 것을 배웠고 가르치는 자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가져갔다는 말은 뭐예요? 알 수 있는 길을 막아쓰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쓰는 겁니다. 누가? 율법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율법사들이 성경에서 그런 유대의 종교가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속에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13장 35절까지는 각종 교훈들을 쭉 얘기해놨습니다. 핍박에 대한 교훈, 탐욕에 대한 교훈, 재림에 대한 거,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고, 때와 징조에 대한 교훈,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 천국에 대한 비유, 예루살렘을 향한 상식들이 초기 예루살렘에 여행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여행은 9장 51절부터 13장 35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죽으시기 며칠 동안의 내용이 14장 1절부터 19장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한 내용, 사마리아에서 한 내용, 여리고에서 한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한 내용 중에서 회개에 대한 교훈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쪽에 중요한 장으로, 누가복음의 주제 장을 찾으라면 15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잃은 양을 구하러 찾는 것처럼,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마리아에서 교원왔던 내용들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했는데 9명은 안 오고 1명만 왔죠? 1명만 왔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침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교훈이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예가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면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35절부터 19장 25절까지는 그 여리고에서의 교훈이 바디메오의,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열 문화의 비유가 여리고에서 있었던 그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다 마치시고 19장 2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보면 이제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그 다음 생각난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죠? 6월절에 죽었죠. 금요일날 저녁에 죽었죠.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요일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은 건너뛰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것은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내용이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사건과 또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으로서 누가복음 내용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구분을 지어서 살펴보지 않으면 한참 읽다 보면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펜을 가지고서 구분을 지어가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구분을 지어서. 그래서 그때그때마다의 말씀 속에서 상고해보고 지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가면 아무 유익이 없도록 있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고 누가복음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쭉 만들어 봤는데요. 이 보면서 참고도 해보고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밑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소급되어 있다. 누가복음 3장에 아담에게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멈추지 않고 첫 인간에게까지 소급한 것은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에게까지 그 족보가 올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방인, 유태인,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도 모두를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에게까지 소급돼서 그 족보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실패한 사람의 대표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그 실패를 회복한 사람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유태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종교가인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유태인들이 아주 대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조차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유태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죄인들, 세리가 대표적인 죄인이잖아요. 그 세리와 죄인까지도 예수님께는 회복하시기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장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는 사마리아인을 그 구원하는 내용이 있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유태인에 대한 얘기들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으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순결하고 완전한 인자로서 세상의 오사 죄로 멸망당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창조 당시의 순결한 인간의 지위로 회복시킨 분이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인간의 지위, 아담의 순결한 지위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옮겨놓는 지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지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들을 끌고 올라가시는 그런 모양으로서 누가복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왕자가 이제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평상복으로 이제 입고 이제 길을 나섰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아주 평민인데 그 안악내의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감동해서 이 안악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의 신분이고 왕자의 신분이고 그는 그 여자는 평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궁궐로 데려갈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왕자가 그 안악내의 옆집에 머슴으로 가고 머슴으로 있으니까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자주 그러면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국은 데려가는 그런 비유를 이제 많이 드는데 마치 그런 거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체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우리를 구원해서 데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지위를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몸으로 그 다음에 영혼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그리고 그 영혼의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대신해서 받음으로써 우리를 지위로 유복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채찍을 내리쳤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이사야서 53장 53장 10절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이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주의 지위를 주위에서부터 떨어진 인간들을 구원해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위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인 거죠. 지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나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는 그 피와 지혜가 자라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죄 없음 등인 것을 구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 오신 예수님이 죄인인 모습으로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12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남자 씨잖아요. 아담의 씨고 그리고 남자의 씨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남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남자 씨하고 관계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같이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만미로로 예수님이 오신 구세주잖아요. 그래서 만방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9장 6절.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보내면서 9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처처란 말이 원어에는 만방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만방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을 한정해놨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만방에, 만방이라는 것은 곳곳에라는 말은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이 됐든 유태인이 됐든 사마리아인이 됐든 세리와 죄인이 됐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모두를 다 포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도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누가복음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 곧 의지하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기도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 7, 8군데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자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안전한 인간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이라는 것은 밤 새도록 그런 뜻이죠.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참으로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열정으로 하는 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로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22장, 22장 41절.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명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예수님이 힘이, 기력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사자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주님처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가 안 해. 기도 부탁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놨으면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몇 배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해야 되죠.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거. 정말로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는 힘을 도왔다고 했잖아요.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을 북돋아 주니까 더 인자 힘쓰고 해서 기도한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 말입니다.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 남는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죽음에 대한 위험이 아주 극도로 왔을 때 그 땀샘 밑에 있는 그 모세 혈관이 터져서요. 땀샘을 통해서 이제 땀샘을 통해서 이제 땀방울이 나와야 되는데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어떤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도 우리도 기도할 때 참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 전력을 다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어요? 누가복음에서 18장에 불의한 여자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들어줘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던 그 재판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뜻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번에 예수님을 인간적인 동정심 많은 인자로 이제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애가 가득 찬 동정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며 우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좀 보기가 어려운 인간애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죠. 말고의 귀를 이제 다시 붙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십자가에서의 강도를 긍휼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옆에 강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동정심이랄지 아니면 인간의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처해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죠.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의 두 대표로서 딱 비교가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놓은 것이 이것이 딱 맞는 내용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아멘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멘이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출생에 대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했다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함으로 아담을 창조한 겁니다. 아담은.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초라하고 아주 누추하게 탄생됐다고 하는 것이 두 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죠. 이사야서 52장. 14절.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자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동아리니 이런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의 인생으로 나실 것을 얘기한 것도 53장 1절에서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육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태어날 때도 그 부유 짐승이 먹는 그 음식물 통 그 부유잖아요. 그 부유에서 아주 초라하게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예수님도 태어날 때는 무죄한 인간으로서 아담이 지음받았고 예수님도 무죄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결국은 살아가는 쪽으로 갔고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더 사랑스러워 가신 거잖아요.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는 가운데서 더 사랑스러워 가신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세계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담은 타락했는 반면에 예수님은 더 사랑스러워 가신 거잖아요.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는 아담은 시험을 사단이 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 시험에.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두 사람이 확연하게 아주 구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넘어진 사람의 대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낸 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닮아야 될 겁니다. 아담처럼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죠.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담은 죄를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작되고 그렇게 많이 퍼져있는 그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잖아요. 마치는 분이죠. 죄를 종지부를 찍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시작한 사람의 대표, 예수님은 죄를 마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됐잖아요. 19절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앞에 한 사람은 아담, 뒤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의 이제 특징적인 차이점이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나니 지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고 그랬죠. 산영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말이죠.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딱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실패한 사람의 대표고 예수님은 실패를 회복하는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딱 구별을 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누가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 한 35가지 정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35가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주제인 그 인자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더 부충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리고 그 주제를 아주 부합하는 내용들로 그 사건사건마다 의미를 붙여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우리가 익숙히 잘하는 사건을 가지고서 몇 가지만 그다음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런 내용도 좀 자세히 좀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난 전도인 수련회 내려가던 중에 방향인 수련회로 갔다 오니까 목요일 딱 일주일 동안 뭐 조모임 해야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저는 그때까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해서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걸로 배웠던 말씀이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상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고기 잡이 사건, 거기에서 이제 제자 4명을 불렀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우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르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두 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의 배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배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배를 올라서 그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라고 그랬습니다. 호수 안쪽으로 좀 들어간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밖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다 전한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고 얘기한 겁니다. 깊은 데로.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하필이면 그날은 못 잡은 겁니다. 한 마리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가 그동안의 고기 잡은 경험이나 어떤 지식으로 봤을 때 이 선생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 이 베드로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듣고서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간다고 말씀했죠. 결국은 고기를 너무나도 많이 잡은 겁니다.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이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거기서 선택했죠. 그래서 11절에 10절 끝에 보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가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서 예수를 쫓습니다. 너희가 이제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기를 이제 사람 전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선택하는 장면인데요. 이 베드로의 고기잡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주님은 주님의 어떤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고관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부족하고 낮은 자를 택해서 충성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선택해서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죽도록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대에 훌륭한 종교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제쳐두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다는 거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기는 있는데 적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평면들이고 그리고 아주 평이하게 살아가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능력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 그리고 고관 대접 약한 자들을 택하지 고관 대접을 대집을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관 대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택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도 주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으로 겸손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 부족하고 낮은 자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한 자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오기잡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순종과 헌신을 하는 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로 내려가자고 했을 때 베드로 생각에는 이 어부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임원들이 결정한 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가정 안에서도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묵묵히 쫓아가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의지에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의 의지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도 결국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말씀에 의지해서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따라간 것, 주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은 말씀의 근거를 해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다고 하는 쫓아간 그런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선택했을 때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쫓아갔잖아요. 자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청년의 어떤 간부를 맡긴다랄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자기 자신 바라보면 사실 그 일을 감당해내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변 상황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삶, 그게 필요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가 고기 잡는 어부로서 고기만 잡는 지식은 풍부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택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쫓아갔잖아요. 쫓아갔습니다. 다 버려두었다는 얘기는 이거 팔아서 정리해서 돈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다 제쳐두고 그냥 주님만 무조건 쫓아가는 절대적인 신앙이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쫓아간 그 신앙은 즉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명령하고 교회가 명령할 때는 언제든지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것에 대해서 그냥 연연하고 연연해서 그 일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라고 드리는 말씀이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더라. 주님을 위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 해로 여긴다.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유익한 것도 다 그냥 버릴 수 있는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겠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수단인 배와 그 직업인 어부를 버려두고서 주님을 쫓아갔잖아요.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바울사도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대로 계속 가면 훌륭한 바리새인, 훌륭한 종교가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렀을 때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죠.
주님을 따라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과 존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리고 희롱과 조롱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배웠던 그런 지식도 결국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든지 불렀을 때 주님께서 요구할 때는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10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되어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주막집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주막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죄인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혼이 아주 비참하게 된 자들, 그 거반 죽게 된 사람, 그런 죄인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나리온 둘은 은혜와 진리다 그럽니다. 이 성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는 세상이고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는 물론 사탄이죠.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을 그 거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있는데 외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데는 율법적인 행위들, 그 레위인들, 레위인과 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은혜의 대표잖아요. 은혜의 대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역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종교 의식으로서 훌륭한 종교가는 구원하는 일을 손끝만큼도 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부터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죽게 되었던 비참하게 영혼이 비참하게 죽게 된 자를 고치는 방법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과 뿌려주는 물론 성령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깨닫게 해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의 도움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보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누가 열었어요? 주님이 열어줬잖아요. 주님. 지금도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주님은. 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용서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성의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도 주께서 저희 마음을 열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이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양생을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피를 흘려서 죽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주님께서 성령이 먼저 마음을 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기름과 포도주는 바로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마음속에 주신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주막에 맡겼잖아요. 주막에. 주막에 교회를 주막이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에 맡기고 그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잖아요. 주인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데나리온 둘은 그 성령에게 그 주인에게 준 데나리온 둘은 그 진리와 은혜잖아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인데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능력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그 성령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 안에서 더 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더 편안하게 하고 불보아 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여기가 이제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교회죠. 교제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에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도 자기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장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주막에 맡기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딱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상처를 이렇게 싸맸잖아요. 상처를 감싸줬는데 감싸준 그 상처가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교제 가운데서 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서 더 어그러진 것이 깨어지고 그리고 모난 부분이 깨지고 더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그 교제 안에서 더 배워야 되고 그 교제 안에서 더 온전해야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처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시작도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더 악한 자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악한 자들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더 교회와 교제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더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싫어서 떠나면 결국은 자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주님 앞에 더 완전한 자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잃은 양과 드라크마 탕자에 대한 기회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잃은 양,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진에 넣었잖아요.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진 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진 양을 찾는 그 주님처럼 주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냥 버려두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이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가 그 말을 통해서는 범죄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노력과 그리고 그 행동을 그가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살피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 집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깨닫기를 위해서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 끝까지 결코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님을 발견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집념이죠, 집념. 그 집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탕자 비유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실은 허무와 절망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허무와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을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신 그 기다림과 그 용서하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다 찾아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리고 찾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잖아요. 7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을 하나 찾았는데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거하고 딱 비유를 해놨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온 방을 불을 켜고 쓸며 찾았잖아요. 마치 주님께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죄인을 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딱 찾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서 하나가 떠났죠. 떠났는데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떠난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53장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들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으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양을 잃어서 찾은 것도 기뻐했고, 드라크마도 잊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기뻐했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이 바로 죄인들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라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99마리 중에서, 100마리 중에서 하나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많은 것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더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수 의견을 따릅니다. 다수 의견을.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외면하지 않고 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건지는 것보다는 잃어진 그 어린 양 하나, 그 어린 양에게 관심 가졌던 것처럼 주님은 죄인 하나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절 말씀이죠.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사절에 보면은 아주 애를 썼잖아요. 그러죠. 사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어이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자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불을 켜고 방을 온통 다 쓸고 그 기어이 찾아내는 그런 주님의 모습, 어떠한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찾아내고 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이 비유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한한 기쁨의 사랑이 또 있죠.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얻었을 때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기쁨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들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다 연결되어서 얘기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찮은 우리 죄인을 기어이 건져서 하나님 그 원래 주고자 했던,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그 지위 위에다가 올려놓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사랑이 20절에 있고, 그리고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사랑,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당시만 해도 이것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들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종들보다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종들보다도 자기의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 돌아와서는 다시 그 아들을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자 했던 그 지위를 떠났던 죄인들, 그 죄인들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죠. 특별히 그 탕자의 그 타락과 회복 과정이 쭉 있는데요. 그 순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마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과정하고 똑같고,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의 과정은 12절에 보면 일단 세상으로 눈이 돌아갔죠. 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살려면 재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정욕을 쫓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탕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빈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됐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을 향하면, 눈을 향하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결국은 빈곤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빈곤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빈곤해지면 자기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아주 수척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힘든 것이 이 세상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 탕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눈을 돌리면 그때부터는 점점 세상 쪽으로 가고 결국은 자기의 생활 자체가 비참해지는 쪽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이제 과정이 또 있죠. 회복하는 과정은 먼저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려고 작정을 하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주니까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종으로 받으십시오.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지위로 회복시켜줬잖아요. 지위로 회복되니까 이제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가운데서 혹 교회 가운데서 떨어졌고 그리고 자기 생활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상으로 지금강제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자세히 좀 참고를 좀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테이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딱 집어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구해서 좀 들어보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또 익숙히 아는 것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필요한 내용들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리석은 그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 이 재물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많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했는데 항상 재물과 이 신앙과의 사이에서는 하는 사람들이 갈피를 못 찾고 있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어요. 재물도 쫓고 싶은 생각도 있고 주님을 쫓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비유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요 물질을 쫓아가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요 깊이 아주 가장 밑바닥 부분에다가 탁 새겨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재물을 쫓아가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두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이 유한하고 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에다가 소망을 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가난한 자나 무기력한 자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자들에도요 죽음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참된 가치는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서 부자 청년도 있었고 조금 떠났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게도 부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재물을 쫓아가면 항상 신앙이 퇴보하고 결국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재물을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가장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었고 그런 사람처럼 바보가 없다. 그 말이죠.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향한 그 열정과 주님께 향한 그 믿음 가지고서 그 재물에 대해서 많고 적든지 간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했고 그리고 시편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주님을 향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그리고 헐벗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내 마음속에다 깊이 새겨둬야 될 겁니다. 아주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앞으로도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셔야지 않은 청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을 쫓아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분명한 답은 주님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확실해도, 재물 찾아가는 것이 확실해도 주님 편을 먼저 선택하면 주님께서는 그 재물은 보너스로 준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졌는지를 성경에서도 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짧은 우리 한국의 그 복음이 전해진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재물 때문에 넘어진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몇 구절만 더 보셔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6절에 빨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이라. 지혜하고 금하고 비교해놨습니다. 명철하고 은하고 비교를 해놨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문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지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을 아는 지혜, 주님을 아는 그 명철, 그 주님께 향한 것이 은과 금보다도 훨씬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시편 37편 16절. 시편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의인의 풍부함보다 뭐라고요? 승하도다. 승한다는 것은 낫다 그 말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만으로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음이라. 두 손이 있는데
두 손에 그냥 재물이 잔뜩 있어요. 주님을 잡을 손이 없잖아요. 그죠? 양쪽에 재물이 다 간뜩 잡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재물 때문에 수그러움도 있는 거죠. 최소한 하나는 놓아야 되는데, 두 손 다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두 손 다. 그런 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하고, 한 편으로는 주님 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그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요. 재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성경까지 전체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아가 앞서 인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잖아요. 그럴 때 아침에 만나를 들여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왜 연도 안에서 얘기했을까요? 왜 그럽니까?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쌓는 데는 지혜로우는데 하나님 아는 데는 어리석었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서 충분치 못할 것이고요. 누가복음을 읽고 좀 깊이 상고해보면 더 귀중한 진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주제는 그 이뤄진 양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이뤄진 양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 만날 때까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나 젊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서울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 주님의 영광에 쓰심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 쓰임 받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묵묵히 쫓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